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79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이 형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완벽하게 사셨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길이 핍박과 반대가 있었고 또 마지막에는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제일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핍박하고 배척하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온 몸이 채찍에 맞아서 멍이 들고 터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탈레반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는 탈레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탈레반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어가시면서도 또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여기저기 터져서 얼굴도 터지고 눈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온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욱이나 가슴 아픈 것은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고 기적까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돈을 받기로 하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했던 겁니다. 참 이상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또 제자에게까지 배신을 당하는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탈레반과 같이 법 없이 사람을 처단하고 있는 그러한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당하는 아픔과 고난은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이 견디기 힘든 것들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왜 배척하고 배신하고 핍박을 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하면서 전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는 모든 종족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고 또 예수님을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의 이 물꼬를 이방인에게로 트셔서 복음의 물길이 이방인에게로 막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은 이유이죠. 유대인들에게서 배척을 받으면서 이제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보내겠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할까 이해를 못했지만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로 여셔서 막 물길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죠. 성도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데에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곳으로 가다가 길이 막히면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막 계속해서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다른 쪽으로 길을 여셔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빛이 비춰지는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이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또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과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왜 이 세상에는 이처럼 악한 일들이 많고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할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저들을 가만히 제거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가? 탈레반이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어서 현장에서 바로 처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숨기고 있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왜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면은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밝은 부분과 또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기억이 나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밝은 부분은 빨간색의 기록을 하시고 또 어두운 부분은 흰색의 기록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빨간색과 흰색이 굉장히 많이 붙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들로만 가득 채워서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들도 허용을 하시는데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육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이죠. 창세기에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제를 돌로 쳐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죠. 아주 잔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숨기고 싶은 아담가의 그 사건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제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은 이 이야기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무서운 살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뻗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신이 출세하려고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각 무도한 이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숨기고 싶은 이 이야기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성경책에 다 기록을 하셨습니다. 다윗 왕가의 수치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고, 이 어두운 사건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은 부모와 자식은 원수보다도 더 못한 지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두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은혜로웠던 교회의 수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죠. 아,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내 욕심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으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아주 악한 사람 중에 악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이 악함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구원 사역과 부활을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건 한 사건의 일희일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들, 또 핍박, 또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인이 되고 악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현대판 그와 같은 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하루라도 더 빨리 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해하는 그러한 현대판 압살롬들도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흔드는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호주머니에 불의한 이익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현대판 가룟 유다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대판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를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보고 겪게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마음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경각심을 자꾸만 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더 거룩해지고 더 의롭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무뎌진 사람들이라서 보지 못하면은 경각심을 잘 가지지 못합니다. 단순히 가지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진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리죠. 아,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두운 면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인이나 압살롬,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악인의 반열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을 약간만 뒤집어서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다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룟 유다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다 마귀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습니다. 성도의 마음은 거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때도 분명하게 신사적으로 대우를 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 주님 내게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르고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나는 거절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끝까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우리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라면은 거절했겠죠. 너! 들어오지 마!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넣어줄 때 그것을 덥석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덥석 그것을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의 그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그릇이 이미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은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룟 유다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도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떠했길래 마귀가 그처럼 쉽게 가룟 유다의 마음을 좌우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보면은 마귀의 그 마음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치 첫 사람 아담을 유혹했던 것처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에게 똑같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돌들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냈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예수님의 인성이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돌이 떡으로 보이는 그 상황에서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과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의 목적을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이와 같은 겁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마음입니다. 오직 내 배를, 내 주머니를 자기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사탄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통질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못 지키면은 딱지 날아옵니다. 어른과 자녀의 예의도 지켜야 합니다. 어르신들과 이 젊은이들과의 질서, 여기도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들으십시오. 요즘의 청소년들 이런 교육 잘 시켜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들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을 하고 어른을 공경합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60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 4-5명이 와서 할머니에게 꽃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른들의 잘못이겠죠. 때리면서 담배 사오라고, 반말로 담배 사다 사오라고 막 왜 그러냐고 하니까 머리를 또 막 때립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백성의 가정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를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벌려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른들과 아이들과 자녀들 사이에 질서가 있는 법이다. 반드시 이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부 우리 주일학교 모든 부서에서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많이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결코 좌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사탄이 좌우지할 수 없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높은 곳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 그렇게 유혹을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높아지는 마음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마음,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나한테 한 번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내가 이 온 세계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이 말씀으로 그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마음이 바로 마지막에는 자신을, 사탄을 의지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죠. 마귀가 결코 좌우지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교자 영상을 보니까요, 중세시대에 단두대에서 목에 잘려서 순교하던 어떤 귀족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이 순교하기 직전했던 귀족이 했던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 뒤져보라.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한번 다 뒤져보라고. 내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이죠. 마귀가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 자꾸만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마음이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마음이고 그 앞에 엎드린 겸손한 마음은 마귀가 손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가 돌로 쳐서 죽인 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장남이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아담 다음으로 가장 잘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었던 압살롬은 누굽니까? 그는 다윗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밖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 있었던 사람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교만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버리지 못하다가 결국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즐겨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범접하지 못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초지일관, 나는 하나님만 가까이 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한 여호수아와 같이 나와 내 아버지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점점 멀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서로 교차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는 어둡고 또 아픈 그러한 길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공존하게 될 겁니다. 그 악으로 인한 핍박과 아픔까지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도구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드림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면 이것도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것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에녹과 같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